누가복음 20장 본문은 20절에서 납세 논쟁, 27절에서 부활 논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만 들리고 기록되었던 신구약 성서 시대, 전혀 들리지 않았던 한 여인, A Voiceless Lady의 부활을 목표로 설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입성하신 뒤 19장 45절에서 48절에서 성전을 청소하며 사실상 점거하셨습니다. 그래서 20장 1절에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20장의 무대, 성전이었죠. 그 시점은 순환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이스라엘 종교, 정치, 경제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논쟁이 20장에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예수님의 언어 유희, 워드플레이를 포도원 소작농 비유에서 들었더랬습니다. 버린 돌 에벤은 머릿돌 에벤이지만 벤처럼 들리는 아들, 즉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공부해드렸습니다.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한 자들,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지요. 그들에게 서사적으로 답변한 예수님의 워드플레이였더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19장 47절에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20장 19절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에게 손을 대어 체포하고자 하였지만 곁에 구경꾼들을 두려워해서 실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 첫마디에 예수님을 엿보다가 정탐을 보내었으며 드디어 22장 2절 죽일 방도를 구하더라며 엑수시아 권위 논쟁을 휘감고 있는 프레임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로마 납세 이슈가 등장합니다. 왜 등장할까요? 네, 23장 1절, 2절을 봐야 됩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고발하여 이르니. 지금 고발하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봄에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아니, 그러니까 고발하는 내용이 분명합니다. 미혹하고 스스로 왕이라고 했다는 죄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5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끈질길게 죽이려고 음모를 펼치던 그 연장선상에서 빌라도의 재판정으로 이어지는데, 로마의 반역이라는 논리가 허구요 위정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백성을 미혹하고 자칭 왕이라는 역모 논리를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20장 25절 26절이에요. 누가복음의 시작은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서 구레뇨의 호적 조사, 인구 조사였음을 기억하십시오. 곧 제국의 과도한 세금 징수를 위한 호적조사,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세금 징수는 곧 반란의 도화선입니다. 그러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은 우리가 뭐 학문적으로 토론할 어떤 이슈가 전혀 아닙니다. 정치와 종교 분리, 논쟁거리도 아닙니다. 뭡니까? AD 70년 예루살렘 함락전. 4년 동안 벌어진 로마와 유대인 사이 피비린내 나는 반란 전쟁의 불씨가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제국은 세금으로 떠들어가는 거죠. 성전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두 드라크마를 남자는 다 낸다고 했죠. 근데 그 세금을 주피터 신전으로 돌리는 현실이 바뀐 거예요. 매년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에게도 해당되는 90년대 역시 일상의 굴욕이었더랬습니다. 이 어찌 시저에게 세금을 내야 한단 말인가? 그러한 한탄이 90년대 당시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국의 통치 아래 반란을 진압당한 유대민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이에 대한 누가복음의 답변은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님은 세금을 내, 그리고 반란은 하지 마, 라는 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동시에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께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시저의 절대 권력을 상대화시켜버리는 예수님이세요. 결국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구절은 누가복음 공동체한테는 70년 이후 로마 아래 생존법에 대한 지침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 작가는 불의한 재판임을 미리 암시하는 장치입니다. 독자들한테는 빌라도가 세 번이나 무죄임을 실토하게끔 하는 그런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 논쟁으로 넘어갑니다. 부활 논쟁에서 여덟 사람이 나오는데요. 일곱 형제, 그리고 한 여자입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여덟 명 가운데 아무도 이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특히 정말로 이름이 없는 사람이 바로 한 여인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조롱하려고 옛날 이야기를 하나 꺼내 옵니다. 이 토빗 이야기라고 하는데 성경 외경에 있습니다. 거기도 일곱 남편이 죽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법대로 남편 동생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동생도 죽었습니다. 셋째가 맞이합니다. 그 셋째도 죽었습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일곱이 다그 여자를 데리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죽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카운트 해보세요. 일곱 번 결혼하고, 일곱 번 과부가 되고, 자기도 여덟 번째 관에 들어갈 여인 이야기. 성경은 그 여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한 줄도 안 적습니다. Voiceless woman이죠. 이름도 없어요. 얼굴도 없습니다. 그 여인이 슬펐는지, 뭐 무서워했는지 아무도 묻지도 않아요.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이렇게 했죠.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여인은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그 사두개인들은 그 여자가 걱정이 되어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궁금한 것은 딱 하나 있는데, 이 여인은 누구의 것이냐? 소유 문제로 접근한다는 것이죠. 일곱 남자가 다이 여인을 소유했는데, 부활하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느냐라는 거죠. 사두개인들에게 이 여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을 정해 주어야 하는 물건입니다. 세상은 이 여인을 이름으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누구누구의 아내. 그것이 이 여인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의 아내였다가 또한 남자의 아내였다가 일곱 번 평생 누구의 것으로만 불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첫째의 아내다. 일곱째의 아내다라고도 하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아예 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질문을 제기하는 이 세상 전체를 지워버리세요. 삭제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부활의 세계에는 가지는 것도 없고 가져지는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소유가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니 누구의 것이냐는 질문 자체가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일곱 주인 중에 하나를 골라주지 않으세요. 주인이라는 것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거기서 예수님이 voiceless 혹은 nameless 여인에게 평생 한 번도 없던 이름을 주십니다. 들어보세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여기서 그들이라고 했지만 앞에 voiceless woman도 포함하는 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명명했습니다. 그 여인은 평생 누구의 아내였습니다. 언제나 남자를 거쳐야만 불릴 수 있는 사람이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다르게 부르세요. 이제 그 여인은 누구누구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통입니다. 이제 그 여인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은 그 여인을 일곱 남자 중 하나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그 여인을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외톨이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은 그 여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곧바로 속한 사람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름 없던 여인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주십니다. 내 자녀라, My children.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멈춰 세우는 한마디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살았느니라. 살 것이다가 아니죠. 살았느니라. 지금이요, 현재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는 그들이 지금 살아 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이름을 부르는 분이 아니라 산 자들의 이름을 부르는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일곱 번 과부가 되고 이름도 얼굴도 없이 관에 들어간 그 여인은 하나님께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실상입니다. 실황입니다. 부활은 저먼 훗날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사람들을 어떻게 붙들고 계신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그 여인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름도 없이 지워버렸더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여인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 없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여인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살아 있습니다. 이름도 가지고 얼굴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